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면담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 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서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미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트위터에서 오늘 백악관에서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서 실장의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세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오늘 오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서 실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장은 폼페오 장군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각각 예방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주요 20개국 G2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채무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연말로 다가온 상환 기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채 감축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참여는 지금까지 부채 탕감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부채 동결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와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연장하는 방안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뉴스타트 연장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타트 연장 가능성의 범위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지난 몇 주 동안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완료할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회담을 계속할 것이고 양국이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동의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뉴스타트 연장에 접근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한 이후 나왔습니다.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로버트 디스트로크 국무부 차관보가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조정관 임명을 통해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티베트인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보호와 인권 문제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티베트 문제는 대외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내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티베트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망자가 10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109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영국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누적 확진자는 3,85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도 미국이 790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의료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결핵 사망자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는 약 1천만 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약 140만 명이 결핵 관련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폼페오 행정부 동안 북한의 ICBM 실험은 없었다면서 대북 외교는 성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메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와 평안도, 함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군 당국 간 최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확인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 안보 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을 주제로 논의한 뒤 총 2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과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의 준수와 집행 역할도 재확인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 방위조약에 명시된 한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연합지휘소 훈련을 포함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 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한 한국 측의 시설과 장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의 기초에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협정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른 적절한 시점의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여건 등 재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미한 소파 공동위원회의 정해진 절차 속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SCM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모든 조건을 다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서양 조약기구나 다른 동맹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집단 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미한일 삼각협력 추진 공약을 포함해 영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문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의 현수준 유직 문구가 올해 성명문에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갔던 길을 계속 갔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ICBM 실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북한 열병식에서 열거된 요소들을 봤다며 한 나라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험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정확히 제로의 ICBM 실험을 했고 그전 해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시작한 대북 외교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추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전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했던 길을 계속 갔다면 북한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지금처럼 위험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겨냥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3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은 핵 역량의 진전을 이루면서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 외교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불량 정권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을 다루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에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세계 최대 드론 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인 전자제품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이 열병식에 대거 등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규모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북한 군인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진하는 군인들 머리 위로 검은 물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물체는 열병식 행사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문의 이 물체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인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드론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드론 DJ는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DJI사에서 제작한 촬영용 드론 DJI 마빅 프로 2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DJI는 중국의 드론 전문 제작업체로 독일의 국제 드론 기관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 드론 업체 가운데 2위에 오른 세계적 기업입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해당 모델의 촬영용 드론이 대당 약 $1,600, 부속품을 포함하면 약 $2,5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코드, 즉 HS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드론이 포함된 전기기기는 HS코드 85번에 해당돼 대북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론 DJ는 수입 금지 대상인 드론을 북한이 어떻게 구매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벤츠 사례처럼 밀수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에서 드러난 제재 위반 사례는 드론뿐이 아닙니다.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전 미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 고문은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열병식 중계 화면에는 유엔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출이 금지된 평면 스크린 TV와 일본 기업 캐논 카메라 등 다수의 첨단 촬영 장비가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I highlighted the camera. So cameras are luxury goods and that is a camera. It says in the on the strap it actually says Canon. It is a Japanese.
일부 한국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에 차고 나온 시계가 수천만 원, 즉 수만 달러에 달하는 명품 시계였다며 이 역시 북한의 사치품 수입으로 제재 이행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 역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반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11축 차량으로 과거 화성 15형 공개 때 등장한 9축 차량에 비해 더 커졌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목재 운반용 차량을 수입해 개조했다고 해도 문제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어도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기타 물품은 모두 이중용도 물품의 제공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열병식은 새로운 탄도미사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시계나 드론까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parade was a clea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very successful in evading.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11축의 이동형 발사 차량을 중국이 만들어 제재를 뚫고 전달했는지 혹은 북한이 직접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차량 제작은 매우 어려운 만큼 아마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북한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whether this new TEL with the 11 axles is built in China and somehow got through the sanctions.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만들어서 북한에 제공했든 중국의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달했든 모두 대북 제재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가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간다는 14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이나 연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자국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송환을 촉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키요코 병원에서 근무했던 박진 박사가 지난해 6월 노동허가가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아 한 달 후인 7월에 우간다를 떠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빅토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던 북한 의사 최동선은 노동허가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취소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공항 폐쇄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5 8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작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간다는 2017년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노동허가가 만료된 뒤에는 갱신에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일반 입국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간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준 정부 자치 기구로 사업체 등록을 관할하고 있는 우간다 등록 서비스 관할국이 북한 국적자와 연관 있는 단체의 존재와 운영 여부를 살펴보는 검증 과정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증의 목적이 대북 합작 사업 유지와 운영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55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권 내 합작 기업 운영 여부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들이 현재 NHMKP 빌더스라는 건축회사의 북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 안보리에 조사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NHMKP 건축회사는 북한의 외화벌이 거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 MKP의 산하 업체로 지목되어 온 회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가 주요 합작회사의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금융기관, 정찰총국,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 연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가 우간다의 NHMKP 빌더스 등 최소 3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간다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우간다 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모든 군사계약이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명시했고 취소된 계약서 사본이 유엔 전문가 패널과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엔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미국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 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통일부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단체 등 등록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신종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과 여러 국제 저명 인사들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유럽연합과 유엔 총회에 보냈습니다. 특히 생명권 존중을 강조하며 최근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살해 유해를 소각한 사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협조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과 국제 저명인사 4명이 14일 유럽연합과 유엔 총회에 내용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해온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회원국들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핵심으로 강조하는 생명권 존중이 북한에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살해 유해를 소각한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의 생명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강제 실종과 고문 또는 잔인한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한국의 북한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그 한국 공무원 네, 피살 사건이 분명히 벌어진 시기에 이 총회가 열리고 있고, 총회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아주 뭐 규탄이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압력이 가해지는 논의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코로나 방역 상황을 핑계를 대고 사망자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국제 지원을 투명하게 받지도 않고 그런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결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들은 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자의적 사형 중단, 탈북 여성과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 낙태와 성폭력 중단, 성분 제도에 따른 식량 분배의 차별 시정과 국제 원조의 투명성 확보 등 6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엔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북한 당국의 상세한 통계와 절차 발표, 월경자 사살 중단과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등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 납북자, 제일 한인 북송인들의 송환 촉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2005년부터 결의안 조언을 작성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난해 일본이 납치와 핵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재검토를 이유로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영환 대표는 유엔 총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와는 달리 안보와 인도적 상황, 인권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으로 올해는 자칫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보 위기의 모든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소원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뭐 식량이나 아니면은 주민들 복원이나 이렇게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온건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정부의 책임성 또는 이제 어떤 초법적인 처형하고 문제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짚어야지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 서한은 미국과 한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 7개국 33개 단체,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을 지낸 소니아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 인권위원장, 이양희 전 국제아동권리위원장, 비티 문타폰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하며, 유럽연합은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회원국들의 회람한 뒤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뉴스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중국, 러시아, 쿠바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쿠바의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은 폭군들에게는 승리, 유엔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들 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입증된 바와 같이 기관들이 구제 불능 수준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런 기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탄압국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는 데 반발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재확인한 겁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사국 선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있는 인권이사회는 의도된 목적과 보편적 인권 선언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13일 회원국 비밀 투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15개국을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인권이사의 새 이사국으로 뽑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별로 총 47개의 국가가 이사국을 맡고 있는데 이번 투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새 이사국으론 중국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이 선출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락했습니다. 뉴욕의 본부를 둔 국제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는 산업 규모의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다며 중국의 이사국 선출에 반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투표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은 자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인권이사의 이사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매번 유엔에서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반대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이 같은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최근 홍콩 탄압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과 생활환경, 임금과 기본적인 자유의 측면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간 외교적 줄타기 대신 미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건데 다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용적 접근을 미국이 무조건 억눌러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가운데 역내 어떤 나라도 중립을 자처하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지만 점점 거세지는 양국의 압박 속에서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BOA에 어떤 제3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기로에 섰고 전략적 모호성 입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인식은 워싱턴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잠재력은 없어 보인다는 말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인데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 스스로를 균형자로 묘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미한 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워싱턴과 도쿄에는 서울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며 특히 미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해 적극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적국인 북한을 상대로 굳건했던 미한 공조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 이해 차이로 북한과 중국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한 동맹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반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a common alliance against the North, and that remains very strong. And I think the two
두 나라 모두 북한을 억제하고 여기에 실패하면 함께 싸울 것이라는 데는 일치돼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행동에 참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한 관계를 가치 동맹으로 규정하며 미중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개방적인 정보 접근, 자유무역 등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와 이상의 기반을 뒀지만 한국은 중국과 이 중 어떤 가치와 이상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한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영내에서 주도권을 모색하며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나라가 미한동맹의 이상과 가치를 위협할 때 한국이 함께 염려해 주기를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각국에 압박하면서 경제적 지리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중요성, 그리고 미한동맹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면서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맹비난하며 경제적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앤드루 여 워싱턴 카톨릭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미중 경제를 분리하려는 마당에 한국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인도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모색하며 그런 상황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역내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맞선 미국과 한 배를 타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더 조심스럽고 세련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동맹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자국 이해를 토대로 중국과의 독자적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한국의 독특한 입지를 늘 유념하고 한국이 중국과 운영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용주의를 미국이 본보기 삼을 수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간 핵심 안보와 외교 경제 관계가 좋은 이상 그리고 중국의 행동이 현재보다 훨씬 나빠지고 위험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사려 깊은 인사들은 한국이 중국과 관련해 곤경에 처한 것을 이해한다며 한중 무역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안정유지에 필요한 강대국 즉 중국을 소원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그런 가치와 이상을 지키려는 미국과의 연대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그런 기술과 지식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국 이념과 군사적 의제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이런 목표에 동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문제 삼아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역내에서 점점 강화되는 중국의 공격적 접근법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 안보 체제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한국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여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국가의 익뿐 아니라 역내 안보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해 다른 나라들과 좀 더 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양자 동맹과 더불어 생각을 같이 하는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다자적 관여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대목에서 쿼드 플러스와 같은 협력체제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미한동맹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whole idea of developing the Quad with the US, Australia, India, Japan, that's based on a emphasis on counterbalancing.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과 중국 변수를 고려할 때 미한동맹을 유지해야 할 타당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데 점점 더 역점을 둘 것이고 한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한동맹은 기존과 다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북한의 징벌적 배상금 액수를 약 69억 달러로 책정해 줄 것을 미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다른 명목의 배상금까지 합치면 북한에 부과될 배상금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14일 원고 측 생존 승조원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문구를 담은 명령문 제안서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변호인이 판사가 서명하는 부분만을 비워둔 상태로 제출한 문서로 큰 이견이 없으면 재판부는 이 문건을 최종 명령문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조원 46명에 대한 북한의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1억 5천만 달러씩, 즉 총 69억 달러로 책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적 배상과 별도로 각 승조원이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더해지고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배상금까지 추가될 경우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전체 약 170명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승조원들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기간인 335일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하고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1년에 약 33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은 이 금액이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1인당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재판부에 알렸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46명에 대한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로 추산됐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69억 달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는 앞선 다른 소송을 통한 북한의 배상금 약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변호인 측에 승조원들의 징벌적 배상액을 추산해 이달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호인의 문건은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변호인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한 별도 문건을 통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등 과거 북한 관련 소송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부모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징벌적 배상금이었습니다. 또 김동식 목사의 유족 2명에게도 당시 1억 5천만 달러씩의 징벌적 배상금이 인정됐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집니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 주장만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연례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가 1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 결핵 대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14일 공개한 2020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결핵 환자 수와 다재 내성 결핵 환자 수 규모가 각각 세계 20위 안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13만 2천여 명이었고 여러 가지 결핵 치료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다재 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WHO는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주민들의 영양 결핍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양 수준이 결핵 발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전체 국민의 60%가 영양실조로 나타났고, 이어 짐바브웨가 51%, 북한이 48%로 집계됐습니다. 영양 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 감염과 당뇨, 흡연, 과도한 음주도 결핵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결핵 예산 부족 규모가 1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결핵 퇴치 예산으로 4,900만 달러를 책정했고, 해외 원조국 지원이 1,900만 달러, 국내 조달이 600만 달러로 현재 2,400만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 140만 8천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결핵 퇴치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결핵 감염과 사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결핵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3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WHO는 결핵 퇴치에 필요한 인적, 금전적 자원이 코로나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고, 진 엑스퍼트와 같은 결핵 진단 장비도 코로나 진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세계적으로 영양결핍 실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기구와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 내 결핵 환자 치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지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국제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띠우 사무국장은 당장이라도 치료약과 진단기 등을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경이 열리고 정상화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ools and the drugs to enter the country to treat the people is pretty difficult to say.
20년 가까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한 구호단체는 최근 VOA에 전례 없이 장기화하는 대북 사업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인 글로벌 펀드는 지난 7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67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승인하고, 코로나뿐 아니라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자금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펼치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7월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글로벌 펀드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외교군 내로 있다가 탈북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이 어제 자신이 탈북 전 북한 공사로 있었던 영국의 한국 대사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국정감사에 참여한 태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민주적 상호 견제가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해 화상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탈북 전 3년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지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 의원으로선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 의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상을 통해 박은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사 시절 함께 일했던 북한 대사관 동료들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대로 국정감사라고 대사에게 막 질문하는 이 현실, 이게 뭐 용화보다 더한 용화 같은 이런 현실인데 이게 실제는 사실인데 누가 부드더와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도 어제 그 막 하지만 막 울먹울먹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했던 질문도 막 안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태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탈북 여파로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남북한 외교관들 사이에 경계심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외교관 중에서 공사가 탈북했으니 다른 사람도 가능하니까 혹시 한국 외교관들이 이렇게 막 주동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이 있고 또 한국 외교관들로서는 북한 외교관들 속에서 탈북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좀 다가가면 그렇게 보일까봐 혹시나 또 주저해서 안 다가가고 이렇게 허상 경계하고 몰래하는 이런 추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먼저 다가가서 좀 부드럽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태 의원은 박 대사에게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국제관계대학 1년 후배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을 동포애로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친구들 뭐 조용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나면 겉으로는 차보해도 속은 다 따뜻한 친구들이니까 대사님께서 따뜻한 그런 동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시면 좋겠고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시절 뉴몰든 한인 밀집 지역에서 탈북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 한인들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째 북한을 드나들며 식량 지원을 했던 한인들과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 9개월을 앓고 있는 수백 명의 북한 아동들을 수술해준 한인 목사. 추석이면 북한 대사관에 떡과 과일, 쌀을 가져다주던 한인 상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이번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 영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대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태 의원은 영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은 영국을 통해 미국의 속마음을 읽으려 한다며 2006년 첫 핵실험 전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태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영국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를 통해 북한의 사살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주변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표류 중인 사람을 발견하면 신종 코로나 방역 같은 구실에 앞서 무조건 구조하는 국제법적 의무에 기초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태 의원은 국정감사를 처음 직접 경험하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의 열쇠였던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을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제가 북한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정감사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점을 들여다보고 시정조치 취하고 또 행정기관은 입법부의 그 어떤 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허상 견제하고 들여다보고 시정조치 이런 관계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발전의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새롭게 봤거든요.
태 의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언성을 높이고 정쟁을 벌이는 일은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결국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자정 능력이 발전의 토대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국립보건원 산한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터니 파우치 박사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582년 10월 15일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그레고리력이 채택됩니다. 태양력이라고도 불리는 이 그레고리력은 1년을 365일로 잡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어 오차를 크게 줄인 달력입니다. 1582년 10월 4일 목요일 밤에 잠자리에 든 로마인들은 10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단순히 열흘을 건너뛰고 요일은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계절에 맞춰 달력에서 열흘을 없앤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윤년 규칙도 바꿨습니다. 400년 동안 100번을 지내던 윤년을 97번만 지내도록 조정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가톨릭 국가들은 즉시 새 달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은 1752년이 돼서야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700년, 일본은 1873년, 러시아는 1918년에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인들은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하면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노벨 위원회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통해 동유럽의 개혁을 이끌고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고르바초프를 9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1950년 모스크바 대학의 법과 대학에 진학, 2년 뒤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1971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 된 고르바초프는 농업 담당 당서기를 거쳐 1985년 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1989년 말부터 1990년 사이 고르바초프는 동독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 소련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개혁주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동서냉전의 종지부를 찍고 유럽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럽의 개혁을 선도하는 등 국제평화의 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1990년 10월 15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는 1901년 노벨평화상에 제정된 이래 공산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